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 폭탄 테러를 가한 자살 폭파범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드 장관은 오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격범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 살만 아베디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베디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어제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경호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나눈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소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 교황의 개인 연구실로 자리를 옮긴 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만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게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집필한 저서들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메달을 건네며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방안으로 인해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68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 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의 지출은 의회 상한선보다 520억 달러 많은 5,745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안에는 군함 6대를 비롯해 신형 전투기와 군수품들을 구매하고 전투병력을 5만 6천여 명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비용 460억 달러 등 해외작전에 필요한 예비비 6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어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1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강등은 중국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일정 부분 침체되고 경제 전반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채무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그러나 무디스가 중국의 경제난을 과대평가하고 개혁 노력은 저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 반군과의 새로운 평화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그동안 배제됐던 3개 반군단체가 회담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난 1948년 이후 반군과의 거듭되는 내전을 끝내기 위한 이 회담은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시작됩니다. 회담에는 또 미얀마 정부와 아직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7개 종족 반군단체들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이 남부도시 마라위의 가톨릭 성당에서 사제와 신도 등을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빌레가스 필리핀 가톨릭 대주교는 신도 10명과 교회 직원 3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며 반군들은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제 필리핀 보안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충성을 맹세한 반군단체 아부사야프 지도자 이스닐론 하필론의 은신처를 급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라위를 포함한 남부 민다나오주에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결혼은 이성끼리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동성 간의 결혼도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죠. 미국에서도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전역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덴마크나 독일, 또 프랑스 같은 이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일찍부터 이 동성혼 합법화를 결정했는데요. 최근 타이완에서도 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2년 이내로 법 개정을 통해서 동성혼을 보장하라고 이 법무부에 권고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성인 남자 2명이 공개 태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이곳은 동성결혼을 신과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 두 남성에게 각각 85대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동성혼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반윤리적인 행위라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2도, 신의주 14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4도, 함흥 14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마이클 존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luer Than Blue 함께 감상해 보시죠. After you go, I can catch up on my reading. After you go, I have a lot more time for sleeping. And when you're gone, looks like things are gonna be a lot easier. Life will be a breeze, you know. I really should be glad, but I'm bluer than blue, sadder than sad. You're the only light this empty room has ever had. Life without you is gonna be a lot more room in my closet. After you go, I'll stay out all night long if I feel like it. And when you're gone, I can run through the house screaming, and no one will ever hear me. I really should be glad, but I'm bluer than blu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중동과 유럽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했습니다. 이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던 교황과의 첫 만남이라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에 불편해졌던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이고 있는 변화 조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의 만남 먼저 살펴볼까요?
네,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로 이어진 중동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 그리고 기후변화 정책 철회 등을 그동안 교황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즉각 반박하는 등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어떻게 비판했었죠?
예, 지난해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장벽을 세울 생각만 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는 없다면서 그건 종교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즉시 반박한 뒤에 교황이 아마도 국경 개방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군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관련 시설에 이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초강력 폭탄 GBU-43B를 전격 투하했을 때도 교황은 어머니는 생명을 주지만 이 폭탄은 죽음을 준다고 이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이름을 꼬집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교황은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인데 그동안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12억 인구의 카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소박한 행보를 이어가서 신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망이 높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말고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이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흐름과 선을 긋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보를 교황이 직간접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현안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두 지도자가 이번 만남을 크게 기대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교황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중동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영예로운 교황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한다 하면서 이 가톨릭 교리가 우리 세상을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도자가 만남을 갖게 됐는데 오늘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이 바티칸 교황관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담은 약 3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두 사람은 통역만 배석시킨 채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비공개로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회동 직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새긴 메달을 건네면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어로 peacemaker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peacemaker라는 단어는 보통 이 분쟁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재자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성서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환담을 마친 후에 교황청이 먼저 성명을 냈다고요?
네, 이 교황청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명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가톨릭 교회와 미국 정부 사이에 보건과 교육, 이민자 지원 문제에서 평화롭게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이라는 제목의 자신의 메시지 자료와 함께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2015년 회칙 자료도 선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자료를 읽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권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저서들을 답례품으로 교황에게 건넸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으로 향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탈리아행 전용기에 탑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키는데요. 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딸 이방카, 이 대통령 보좌관과 사위인 제로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이 쿠슈너 고문은 유대인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길에 행한 연설에서 홀로코스트는 신에 대항한 가장 흉포한 범죄였다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이 시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 있는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아주 컸는데 누가 저지른 일인지 밝혀졌습니까?
영국 북서부 도시 맨체스터에 있는 2만 천여 명 수용 규모 경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지난 월요일 밤에 이 유명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 직후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한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는데요. 당국이 어제 용의자로 체포한 22살 대학생 살만 라만 아베디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이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앰버 러드 영국 내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최초의 사건 직후에는 경찰이 단독 자살 폭탄 테러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점점 더 수사가 좀 진척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러드 내무장관은 오늘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용의자 아베디가 그동안 스파이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독으로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국이 공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범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직접 범행을 저질러서 80여 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용의자 이 아베디는 어떤 인물입니까?
1994년생으로 만 22살인 용의자 살만 라만 아베디는 리비아 이민 가정 출신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맨체스터 토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급진적 성향을 보여서 영국 정보기관 MI5가 이미 주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 아베디와 이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 사이에 분명한 연계가 있고 아베디는 외국에서 테러 분자로 훈련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NBC 방송에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영국에서 태어난 이 토박이 청년이 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집단과 연계해서 이를 저질렀다는 거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확인한 내용은 용의자 살만 라만 아베디에게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ISIL이 이번 사건을 조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는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죠?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테러 경보 수위를 심각 단계에서 최고 등급인 임박으로 높였습니다. 맨체스터 테러 용의자 아베디의 공범에 대해서 당국이 수사 중인 가운데 후속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번 경보 상향으로 최대 3,800명의 군병력이 주요 시설 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잔뜩 경색돼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감시하려는 의도라면서 거세게 반발해왔고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상대로 보복성 경제 조치들을 이어왔는데요. 이달 초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서 출범하면서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무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한국의 문화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중국에서 완화되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인 단체 관광도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이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래 한국의 롯데라는 재벌기업 제재 조치를 비롯해서 이 보복성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특사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해찬 특사는 사드 배치 이후 일련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려와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현안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고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미 그 일부 해빙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는 6월 말에는 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한국의 창작 가무국 빨래 공연이 열리고요. 그리고 8월에는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공연이 잡혀져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 의료장비 회사 직원 약 4천 명이 한국 단체 관광 예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항공편 예약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동안 잔뜩 얼어붙었던 관광산업도 해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것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변화의 기류가 좀 감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죠.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문화예술이나 관광 분야에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의 회동 이후에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상원 정보위원회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새로 소환장을 발표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앞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정보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이 의회 모독 혐의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부와 국무부 관련 예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두 곳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낙마했는데요. 그게 지난 2월의 일이었는데 여전히 플린 전 보좌관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또 플린 전 보좌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이 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가 플린 전 보좌관이 운영하고 있는 두 자문회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상원 정보위는 하원 정보위와는 별도로 러시아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이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5조를 들면서 이 청문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사와 같은 기업체에는 수정헌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이 세운 회사를 상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이렇게 계속 불응할 경우에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회가 형사기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회에 이 사안을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이 의회의 모독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ell, we'll leave that up to the committees, but he should comply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he doesn't.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계속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슈머 대표가 말했는데요. 특히 이 서류에는 수정헌법 5조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역시 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의회의 모독 혐의는 현재로서는 선호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이 플린 전 보좌관의 증언을 듣고 또 관련 서류를 받아보길 바란다면서 먼저 다른 적절한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면서 면책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기소하지 않겠다고 보장을 해준다면 청문회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런데요. 이 버 위원장은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조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증인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면책권을 보장할 기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에서는 아직 이 새로운 소환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러 씨는 현재 플린 전 보좌관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의회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거의 매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터무니없는 혐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증언에 나서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상원 정보위 외에도 또 그동안 하원과 연방 법무부에서 러시아 관련 조사를 별개로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법무부 조사는 미 연방 수사국 FBI가 주도를 해 왔는데 이제 특별 검사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이 특별 검사로 지명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변호인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 변호사 마크 카소위츠 씨를 개인 변호인으로 고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카소위츠 씨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정 변호사로 이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해서 일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이 사회보장 혜택은 줄이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국방부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이 국방 예산안은 총 규모가 6,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기본 국방 예산만 5,74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의회가 정한 지출 한도보다도 520억 달러가 많은 것입니다. 군함 6척을 새로 구매하고요. 또 전투기 여러 대로 또 새로 구입하고 미군 병력은 5만 6천 명 이상 늘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650억 달러는 해외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6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작전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퇴치 노력,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등 유럽의 동맹국들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존 로스 국방부 재무담당 차관은 점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방 예산 증강이 군의 이 전투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이죠. 이 헤리티지 재단의 존 버너블 국방정책 담당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75%에서 80% 정도만 이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 미군 병력을 5만 6천 명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특히 이 공군 조종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 현재로서 이 조종사 1,5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또 4년 동안 이 제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조종사 수가 또 1,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종사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이 전문가들은 1940년대 말에 미 공군이 창설된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이 공중 급유기 역시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새 국방부 예산안에는 KC-46 공중급유기 15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새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 도착 즉시 사망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국방 예산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 국무부 예산안은 반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총 규모가 370억 달러인데요. 지난해 550억 달러였으니까 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1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국제개발처 등 해외 원조 예산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국가안보와 테러 퇴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국무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국무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외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그런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월요일 지난 2011년에 확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두 개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선거구에 너무 많은 흑인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흑인들의 정치적 힘을 축소하고 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부적절한 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특정 선거구에 몰아넣음으로써 주내 다른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투표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판결문을 작성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들 선거구에 인종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주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담고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할 논거가 없는 게리맨더링,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 획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앞서 항소법원도 선거구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그런 판결을 내리자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대법원에 상고한 건데요. 지난 1월에 취임한 민주당 소속의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선거구를 획정해 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이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자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요.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 등 역시 문제가 된 이 두 개 선거구는 인종차별적인 선거구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난해 관련 심리가 열렸을 때는 이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하기 전이어서요. 이번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가 된 선거구 한 곳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 또 다른 선거구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5-3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이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투표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었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 법을 되살리려는 이 공화당원들의 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013년에 이른바 이 유권자 신분 확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부정투표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었지만 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흑인이나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그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관련 법은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항소법원은 주의회가 차별적인 의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판결했고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려면 관련법은 사실상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관련법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어릴 적에 방학이 돼서 시골에 가면 허리 구부정하고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맞아주시던 모습. 네, 시골하면 떠올려지는 풍경 속엔 늘 이런 모습도 한자락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숲 사이로 비춰지는 따뜻하고 나른한 햇볕, 졸졸졸졸 시냇물 소리, 너른 벌판과 풀을 뜯어먹는 한가한 소떼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시골 풍경인데요. 물론 뭐 미국은 소떼만큼이나 말떼도 많고요. 밭이나 논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지평선 저 끝까지 펼쳐지긴 하지만 말이죠. 시골하면 느껴지는 따스함, 정겨움, 포근함, 왠지 모두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곳곳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네, 오늘은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어느 시골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켄터키즈로 여러분 안내합니다. 켄터키는 미국 동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켄터키가 중부 지역에 있는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왠지 켄터키 하면은 좀 시골스럽고 덜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켄터키 주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만한 크기고요. 인구는 4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명 중에 8, 9명은 백인들이라고 합니다. 스카티 앨리스 켄터키 관광협회 홍보 담당자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I would describe Kentucky to someone who's never seen it as a breath of fresh air. And I say that because that is quite literally the response we hear from visitors.
사람들이 켄터키주를 방문하면 공기가 신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켄터키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요. 동쪽은 주로 산과 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말들을 기르는 목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초원들이 많거든요. 켄터키 사람들은 이곳 잔디를 블루그래스라고 부르죠. 봄에 보면 파랗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블루그래스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평평한 평원인데요. 하지만 서남쪽으로는 켄터키 호수가 있어서 수상놀이가 발달해 있습니다.
네, 켄터키주는 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전통적인 농경지역으로 전형적인 미국 남부 어느 시골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주인데요. 30년 가까이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강원택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 미군에 있어서 갔고요. 83년도에서 84년도 있다가 다시 90년도에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는 솔직히 컨트리사이드니까 굉장히 좀 걱정했는데 와서 저기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정도 많고 또 여기 루이빌이 큰 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로 여기 한인분들이 1세대 되신 분들이 사업하는 거는 거의 식당이나 세탁소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 그런 종류로 있고요.
예.
이제 여기 1.5세, 이제 2세, 3세들은 그래도 여기 이제 정부 기관의 큰 회사나 뭐 이렇게 대학교 교수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남부 지역은 되게 보수적이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주들을 한데 묶어서 기독교의 경전인 바이블로 띠를 묶었다는 의미로 이 바이블 벨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켄터키 역시 바이블 벨트에 속해 있는 주입니다. 2년 전에 미국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켄터키주에 사는 한 여성이 이에 반발해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Kim Davis walked out of a detention center in Grayson, Kentucky Tuesday after being jailed for refusing to issue marriage license.
예, 화제의 주인공은 킴 데이비스라는 켄터키주의 한 지방법원의 석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결혼할 때 법원의 결혼 허가증이 필요한데 대개는 법원 서기가 서명을 하고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킴 데이비스 씨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구속되게 이르렀는데요.
Thank you all so much. His people have rallied.
8일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은 켄터키 주가 바이블 벨트에 속한 주. 아주 보수적이고 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주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켄터키주가 의외로 또 술을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켄터키의 관광협회 홍보 담당관 스카티 앨리스 씨의 도움말입니다.
Kentucky is most famous for producing bourbon. Kentucky makes 95% of the world's bourbon.
켄터키주는 버번 위스키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버번 위스키의 95%가 켄터키에서 생산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짐빔이라는 위스키도 유명하고요.
네, 양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짐빔 위스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켄터키주의 위스키 산업은 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주경제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술을 생산을 많이 하면 혹시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자주 노출되다 보면 유혹도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켄터키 주민들의 음주율은 의외로 낮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켄터키주 하면 또 입담배로도 유명합니다. 이 켄터키주는 200년 넘게 담배 농사가 주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은 달라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원택 켄터키 한인회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에 굉장히 담배가 활성했었는데요. 이제 논이 없어지고 많이 집이 디벨롭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 잘하는 도시라 그럴까 그래갖고 포텐셜이 많아요.
그래도 켄터키주 하면은 여전히 가난하고 덜 개발된 남부 농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농촌의 풍경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켄터키 주민들은 자랑합니다. 강원택 씨에게도 켄터키주의 자랑거리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켄터키주는 정말 그냥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고 딴지에서도 이 물을 연구해서 같이 같은 시스템을 하려는데 저희 물은 벌써 다 소프너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스가 들어 있어갖고 그 물을 마시려면 이에도 튼튼하고 해갖고 일부러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두루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 산삼이 나는데요. 특히 산삼은 한국에서 나는 산삼보다 더 값어치가 좋고 그만큼 여기 산삼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두릅도 캐고 산삼도 캐고 켄터키주의 분위기 살짝 짐작하시겠죠?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닭요리 하면 백숙이죠. 그냥 물에 넣고 삶아서 담백한 맛을 즐기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기름에 넣고 튀긴 닭을 즐겨 먹습니다. 뭐 요즘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워낙에 전문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사서 먹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Welcome. It's me, the extra crispy colonel. My extra crispy $20 Philip.
네, 대표적인 닭튀김 전문 업체인 KFC 광고인데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입니다. 네, 켄터키, 바로 이 켄터키 주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켄터키 관광협회에서 근무하는 스카티 앨리스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And of course you can visit site the Colonel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켄터키 주에서 나왔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샌더스 내령의 박물관도 켄터키 주에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주유소 주인이었는데 닭튀김을 만들어 판 게 세계적인 대기업 KFC의 출발이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북한에도 이 KFC가 진출할지 모른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언젠가 북한 분들도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함께 즐길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예,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정겨운 고향 같은 켄터키주 살펴봤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 to sap one's energy입니다. 제가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애덤과 애덤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Adam and his wife were in town and they shared with me how they have a heart for Koreans. 제가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에 방송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북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입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에담은 북한 청취자 여러분께 continue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continue to remain hopeful,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y 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순간의 좌절감이 sap your energy, 당신의 힘을 빠지게 하지 don't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의 좌절감으로 인해 너무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sap one's energy인데요. sap, S-A-P, sap은 명사로 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drain away, 약화시키다, 힘 등을 소진시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To sap one's energy means to slowly drain their energy out of them, like sap runs slowly out of a tree.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약화시키다, 소진시키다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Yeah, wonderful.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뛰지 마. 저녁에 행사 있는데 진을 다 빼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오늘의 영어 표현, to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진을 빼다, 힘을 소진시키다. To sap one's energ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이 부른 All I Ask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will leave my heart at the door. I won't say a word. They've all been said before, you know. So why don't we just play pretend? Like we're not scared of what is coming next, or scared of having nothing left. Look, don't get me wrong, I know. don't need your honesty. It's already in your eyes, and I'm sure my eyes, they speak for me. No one knows me like you do. And since you're the only one that mattered, tell me, who do I run to? Don't get me wrong, I know there is no tomorrow. All I ask is if.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4년 5월 24일 오늘 미국의 발명가인 세뮤얼 모스가 모스볼을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했습니다.
Inventor Samuel Morse opens America's first telegraph line. He transmits the message, What hath God wrought?
모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를 잇는 65km의 전선을 설치한 뒤 모스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큰가였습니다. 워싱턴에 있던 모스가 볼티모어에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편에서는 이 내용을 해독한 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양측 간의 모스부호를 이용한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앞서 11년 전인 1832년 모스는 어느 날 글자를 점과 선으로 바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 모스는 짧은 신호인 점과 긴 신호인 선을 조합한 전신부호인 이른바 모스부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스부호가 마침내 1844년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모스부호는 이후 1876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 통신수단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비상시 쓰이는 모스의 대표적 부호는 SOS로 이는 1912년 타이타닉호 대참사 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5월 24일 오늘 이스라엘군이 22년 동안 점령해온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했습니다.
Under cover of darkness, Israel wrapped up its withdrawal from Lebanon.
이스라엘은 1978년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남부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 이상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점령이 장기화되자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철군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레바논 침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후 1999년 에우드 바락 이스라엘 총리는 1년 안에 레바논에서의 철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2000년 오늘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